소유림 문답, 11 문답, 제가 질문을 읽고 우리 함께 대답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예.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좀 우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볼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8편을 보면 만물을 지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영광과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시고 그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뭐 하는 이런 시편의 내용들이 있죠. 자,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영광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죠.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독생자를 닮은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기까지 자기 참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실 정도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신 것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는가가 그렇게 드러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화와 존귀로 간 씌우신 우리 아들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권고가 무엇인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어떤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이러한 섭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뜻 가운데 이제 권고를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물론 뭐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볼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아들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아들의 형상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아들의 완전한 형상으로 이르게 하시는 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섭리십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이뤄 가신다는 목적이 뭐냐? 그 아들 되는 삶. 그 아들 되는 삶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뜻과 마음을 품고 더욱 아들로서 살아가고 더욱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삶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런 걸 성경이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죠. 이제 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도 주시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사신의 삶이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그 빈자리, absent한 빈자리를 우리로 채우게 하셔서 이제 그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고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으로도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우리 삶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조건 우리 삶이 잘 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의 많은 고백을 보아도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지날 동안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뭘 이뤄 가실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제가 시편 4편 하나 읽어 드릴게요. 시편 4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4편 맨 마지막 구절에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고 끝내요.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이르러 완전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갈 거예요.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이 현실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 우리의 끝이 무엇인가, 지금도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의 삶,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의 삶에는 우리가 평안이 있고 정말 눕고 잘 수 있는, 왜 오늘 밤에 데려가셔도 영광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만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지금 주권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섭리대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섭리. 이 섭리에 대한 이 오늘 소요리 문답의 이 대답이 참 좋아요.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신 주권적인 성품을 가지고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까지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즉 만물을 자기 계획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 계획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친히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창조만 아니라 섭리까지.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도 보겠지만 창조만 하셨고 섭리하는 거는 다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창조하신 이가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 모든 우리의 삶,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섭리를 통해서 배우고 인정해야 될 분이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수준으로 낮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그냥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인데 거기서 내가 어려움 만나면 조금 도와주시는 분? 내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분? 내 삶에 좀 필요한 존재?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려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또 그 삶에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그저 도와주시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각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자꾸 두 번째 걸로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올바로 이해할 때에 사실 우리 성도의 이 삶도 올바로 갈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로 나눠요. 보존과 통치. 사실 개혁신앙은 한 가지가 또 더 포함되기도 해요. 협력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협력이 뭐 우리가 뭘 협력해서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이루실 때 우리 안에 두신 이런 협력하는 걸 통해서도 이뤄가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소요리 문답은 보존과 통치만을 우리가 조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존, preserving, 통치, governing. 그런데 이 보존과 통치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를 어떻게 보면은 이 보여주는 두 가지 두 면으로 보면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섭리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주권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반응이 믿는 자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 이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신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비록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져 간다는 게, 세상은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결국에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올 거라는 것,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우리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아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들은 정말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평안이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평안이 자고 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울왕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군사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이 성도의 고백이 바로 그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왜? 아버지의 뜻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는 지혜롭고 선하고 기쁜 뜻이 더 완전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더 완전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뭐 주관하신다? 이것처럼 듣기 싫은 말이 없죠. 왜?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을 하냐. 그런 거죠. 섭리하신다는 것도 이 운명론하고 자꾸 이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다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는 거냐.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우리 작정에서도 배웠지만 운명론하고는 다른 겁니다. 운명론은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할 때 가지고 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론하고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의 삶을 다 작정하셨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하고 작정이 이렇게 모순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인정치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욕하죠. 왜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며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고 우리 삶은 이렇고 니네 삶은 이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내용들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뭐 특별히 이제 그 요셉 같은 삶, 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요셉이 그 창세기 45장에 가면 그 고백을 하죠.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한테 팔았잖아요, 종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온갖 고생과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다가 결국 이 애굽의 총리 대순까지 이르러서 어떤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야곱과 그 가족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죠. 나중에 형들이 와서 화해를 구할 때 요셉이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들이 날 팔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자, 거기서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 형들의 죄악까지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고 선하신 뜻을 이뤄가시는 섭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분명히 인간의 죄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갔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걸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로 가실 때 그 제자가 배반하고 세상 왕들이 대적하고 그냥 온갖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지만 사단은 그걸 또 이용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섭리로 그걸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을 부활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까지도 천국 영광을 받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비록 세상은 더 악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구절도 살펴보겠지만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하박국 같은 사람, 시편 73편.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더 잘되고 막 더 승승장구하고 더 흥하는 거예요. 막 하박국이 불평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디 가서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돌아섰을까요?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뭘 깨닫냐면 그들의 결국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에 세상에서 잠시 아무리 잘되고 흥하고 높아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잠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삶의 결국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어떤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 섭리를 알게 되면 결국에 찬송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도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 자기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이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을 바라보며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우매한 짐승 같은 자기였다. 주 외에는 나의 사모할 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을 쓰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섭리를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사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서 어디에까지 이를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는 것. 어떤 길을 통해 어디로 가게 하셨는가를 보게 하셨다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한 섭리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고난이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영광에 이르셨죠. 우리가 그 삶을 보면 지금 내 삶에서도 그걸 봐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때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확신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에서 영광으로 우리도 고난에서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셔서 내 뿔을 이렇게 높이셨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아무리 잘 되면 안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것보다 잘 되세요? 좀 뭐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얼마나 잘 되면 우리가. 그게 아니라 천국 영광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꼭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보전. 보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물들을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성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 유지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 좀 어렵죠, 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성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 유지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물은 하나님이 보존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질서의 근원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피가 돌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누가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질서 있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도 누가 붙드시고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지만 또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시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세상, 이 죄인들의 죄악 세상, 이 자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세요. 붙들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1분 1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죄악된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악할 대로 악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지 않고 일반 은혜라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지금도 믿음으로 붙들어주시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 버리고 떠날 자들이에요. 지금 붙들어주시고 보존하시고 우리 믿음도 또 일반 은혜로 이 세상도 특별 은혜로 그 백성들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존재가 이러하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즉,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안 믿는 자들이건 믿는 자들이건 또 일반 은혜도 받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히 특별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렇게 보존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몇 구절만? 이 성경 구절들을 보는 게 참 은혜가 돼요. 먼저 느헤미야 9장 6절.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찾으셨어요? 느헤미야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 모든 만물 지으시고 또 다 보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경배를 드려야 마땅하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대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는 그렇게 하시고 또 온 교회의 왕으로서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에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 일반 은혜의 영역 속에서도 온 만물에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서도 자기 교회와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거죠. 이 다스리는 두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 섭리라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섭리. 특별 은혜 가운데서 지키시는 섭리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이 구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자기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우리를 빼앗기지도 않고 절대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는데 구약적인 현실로 물론 알려주시는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지키심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의 영원한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뭘 지켜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영원한 천국 영광에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것. 절대 사단에게 이 세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과 제가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뭐 불을 만나든 물을 만나든 뭐 심판의 현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시련의 현실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 영광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지키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성도들만 보존하시는 내용. 천국으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시련을 없애주실 것이라 이러면 우리가 너무나 쉽죠. 편하고. 그런데 뭐라 그러셨죠? 시험을 만나면 시험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피할 길은 예수님과 천국 믿음이에요. 그걸 붙들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얘기죠. 어쨌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걸 이뤄가시고 하나님이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9절.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9절.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자, 지금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악 세상을 다 멸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셔도 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 아직까지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여 두신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아 니네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 망한다며 그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죄짓는 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왜 예수님이 아직도 더디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세상을 보존하시냐 하면 끝까지 한 명이라도 자기 백성 끝까지 회개하여 다 건져내시려고 세상을 보존해 두시는 거예요. 우리 덕에 믿는 성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덕에 세상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을 두셔서 우리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만 둘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지금도 우리 삶을 연장해 두시고 세상을 보존하셨는가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비록 우리 삶에 어려운 일, 뭐 슬픈 일, 고통받는 일 있을 거예요. 잠시. 그러나 그것이 심판이나 저주는 형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통해 선을 이뤄가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인내하는 힘을 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 중에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인내예요, 인내. 그거보다 더 큰 힘 없습니다. 우리 김문호 성도님도 그거보다 더 우리가 의미는 큰 거지만 사실 그 병 앞에서 이 모든 치료 과정 속에 다른 힘들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세상 명예, 돈, 뭐 이런 거 아무 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주시는 힘도 인내예요. 예수님의 인내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 바라보면서 천국 영광 찾으며 인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내를 이루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아들로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보존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셔서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이거 믿고 편히 주무세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영광에까지 분명히 이르게 될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것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인내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더욱 예수님 증거하며 우리 마음속에 쉼과 평강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또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더욱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우리 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문호 성도님 그리고 오늘 아파서 못 나오신 또 서상경 성도님 그 밖에 아프신 분들 또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여행 중이신 분들 또 여행할 분들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어디에 있던지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